오늘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도피라는 말은 위험한 것을 도망해서 피한다라는 거죠. 그게 도피입니다. 위험한 상황이 된다라는 것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겠지만 과거에 유럽에는 좀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든 사람들이 도망가서 피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주로 성당 같은 곳, 대성당 같은 곳이죠. 여러분 혹시 그 노틀담의 꼽추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에 보면 그 꼽추가 그 에스메랄다를 이렇게 데려다가 숨겨놓은 곳이 바로 대성당이었죠. 우리나라에도 명동성당이 그런 역할을 종종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 보호받기 위해서 피하는 곳이 도피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어딘가를 성경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특별히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더 어려움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될 텐데 죄를 짓게 되면 사람의 마음과 또 삶, 환경 이런 것들이 각박해지고 힘들어지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어느 곳에 누구에게 피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찬양을 드리기도 하지만 때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되고 여전히 어려움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도피성 이야기지만 현대의 이 도피성이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좀 중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성의 도피성이 왜 필요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굉장히 특이한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민수기서와 신명기서, 민수기 35장 또 신명기 19장에서 도피성에 대해서 두 차례나 미리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본문에 그 도피성을 여섯 곳에 걸쳐서 세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도피성의 목적, 왜 필요했는가라는 거죠. 도피성의 목적,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제도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당시의 제도에 피해 보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피해 보수자. 이때 당시에는 형법, 그러니까 법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절도라든가 살인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형법들이 굉장히 발달되어서 그 범죄를 하게 되면 경찰이 데려가고 뭐 감옥에 가두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과거에는 이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이 강한 자가 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형법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혹시 그 부당하게 좀 손해를 본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전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법이 아니라 살인과 관련된 법입니다.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말 들어봤죠?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유대 그 당시 그 고대에는 어떠한 그 법이 있었냐면 동해 보복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어려운 말이죠. 동해 보복법. 같은 죄를 똑같이 처벌하는 것. 좀 쉽게 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동해 보복법입니다. 눈을 다치면 눈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흔히 통용되던 법인데 만약에 사람을 죽였으면 죽인 사람을 또 죽이는 거죠. 이게 동해 보복법입니다. 그래서 피해 보수자라는 말은 누구냐면 만약에 이제 제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 대신 원수를 갚는 거예요. 이게 피해 보수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당하게 정당하게 이제 살인은 정당한 게 없죠.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계획을 짜서 사람을 죽였다 하면 반드시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연하게 어쩌다가 보니까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는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부지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받아들이는 성, 받아들이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죽인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들, 이게 이제 과실치사죠. 이렇게 무고한 자를 그 과실치사로 말미암아 피해 보수자한테 죽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성이 도피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죄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의적으로 죽였는가 실수로 죽였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뭘 봐야 되냐면 그 죽은 사람과 죽인 사람의 관계를 봐야 돼요. 그 전부터 좀 원수지간인지 아닌지. 만약에 원수지간이라면 고의로 죽일 확률이 많이 있죠. 그래서 원수지간이 아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확실하게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닌 것이 판명이 나야 돼요. 예를 들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머리가 이렇게 확 날아갔는데 우연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맞아 죽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자기도 원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죽이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부지 중에 죽였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은 이제 그 도피성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도피성의 목적은 이렇게 억울하게 다시 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그래도 살인이잖아요. 그래도 죽였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부지 중에 나를 죽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냥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죽였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냥 당한다면 저의 가족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죽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도피성에서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 내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종의 벌이라면 벌이죠. 큰 성 안에 큰 감옥 안에 갇히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 성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근신하도록 하는 자기의 잘못을 어쨌든 잘못한 것을 근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두 번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뭐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어쨌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그곳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을 다 떠나서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뭐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어쩔 수 없이 도피성 내에 머물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도피성을 이스라엘 전역에 여섯 군데 세우게 됩니다. 동쪽에 세 군데, 서쪽에 세 군데. 지도를 보면 요단강 동쪽에 이미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모세가 점령한 후에 동쪽에 세 개를 세웠죠. 그것이 이제 우벤 지파, 베셀, 갓 지파, 길르앗, 라못,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바산 골란이라는 곳에 세 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에 납달리 지파 갈릴리 가데스에 또 에브람 지파 세겜에 유다 지파 기르앗 야르바 헤브론이라는 곳이죠. 이곳에 이제 세 군데씩 세 개 세웠는데 도피성을 세우는 것이 특징이 있어요. 어디냐면 좀 높은 곳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그 도피성까지 가는 길을 넓게 이렇게 길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가능하면 도피성은 어디서든지 이스라엘 전역에서 어디서든지 하루면 갈 수 있는 그런 곳. 그래서 이제 좀 중심 지역이죠. 그런 곳에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가는 길에는 다 편말이 있었어요. 이곳이 도피성이다라고 이렇게 편말을 세워서 처음 가는 사람도 다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도피성을 이렇게 마련하고 표지까지 다 작성 그곳에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서 19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의 세 곳, 요단강 서편의 세 곳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도피성에 들어가는 절차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절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래요. 도피성 안에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그렇게 급하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일단 성문 앞에서 장로들이 그 사람이 왜 찾아왔는지에 대한 경위를 듣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하고 도망온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인을 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장로들이 듣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 사람을 성 안으로 들여서 일단 첫째로 피해 보수자로부터 보호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일단 구조적으로 이제 확인을 했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재판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정말 이 사람이 그렇게 했는가를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재판을 해서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아 정말 부중해 죽였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에게 이제 성에서 머물 수 있도록 이제 거처를 마련을 해 준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 고의로 죽이고 난 다음에 살기 위해서 도망왔다. 이 재판을 통해서 발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피해 보수자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의 그 목숨으로 그 죄값을 갚으라는 것이 이제 그 당시의 법이니까 그 사람을 피해 보수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신명기서 19장 13절을 보면 내 눈이 그를 궁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고의로 죽였다는 얘기는 무고한 자를 내가 계획적으로 죽인 거잖아요. 계획적으로 죽인 것에 대해서 당연히 피해 보수자가 그 피값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그 도피성에 숨겨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 보수자에게 살인자를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없도록 그 원한을 풀어주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도피성에 들어오는 절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도피성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었는가? 이 도피성에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외국 사람도 이방인도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체류한 이방인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뭐 민족, 피부 이런 거 전혀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이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는 제도가 이스라엘 도피성의 제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도피성 제도하고 지금 나하고 지금 우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도피성이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부터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지금은 살인을 하면 도피성의 피해도 소용이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살인 이외에 우리가 다른 범죄를 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말하면 처음에 제가 도피라는 말을 설명드렸을 때 우리가 무언가 좀 억눌리고 억압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힘든 것을 이 어려운 상황들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처소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그럴 만한 곳이 있냐라는 거예요. 도피성이라는 것은 사실 이런 의미가 큽니다.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어때 여러분 살면서 실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남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까 안 줍니까?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가 한 어떤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정말 저 사람 보기 싫어 막 이를 갈 정도가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내가 그런 당사자일 수 있고 내가 당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고보서 3장 33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남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때로는 괴로움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내가 또 그렇게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아픔, 이러한 괴로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좀 더 넘어가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지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겨져야 되는데 용서받아줘야 되는데 용서받지 못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죄를 지은 우리가 그 죄값을 맞으며 죽어야 되는데 만약에 죽지 않을 수 있는 도피성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들어가겠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한테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나 또한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도피성 역할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도피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도피성에 들어가는 방법은 이스라엘 도피성에 들어가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누굴 만났죠? 장로들을 만났죠. 장로들을 만나서 뭘 말했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인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지은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죄가 있는가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을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나 없나 보다 더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그 죄를 고백하는가 고백하지 않는가예요. 여러분의 죄가 많은가 적은가는 하나님 앞에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를 많이 졌더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피성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세이브할 수 있었죠. 안전하게 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들어가게 되면 도피성이신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에게도 온전한 안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킴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단 도피성 되신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누구도 우리를 또다시 우리를 죽음으로 우리를 그 나쁜 그 죄와 허물 속에 다시 집어넣지 않고 우리를 안전하게 세이브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피성과 이스라엘 도피성과 예수님과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큰 차이는 뭐냐면 이스라엘 도피성은 누구만 들어갔어요? 살인죄를 지은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것도 부지 중에 살인죄를 지은 사람만 세이브할 수 있죠. 보호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인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살인죄를 저질르진 않았더라도 우리가 지은 많은 죄들이 있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살인죄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무슨 죄라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살인을 저지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용서를 받는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죄라고 말하면 죄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도덕적인 죄 떠오르시죠? 여러분 도덕적인 죄는 죄의 한 부분이지 죄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라 했을 때 회개 못하는 이유가 도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죠. 죄는 도덕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든 것들이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다음 달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돼 1대1 제자공격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의 타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로 말면 우리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를 여러분이 그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하고 용서하고 구속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그 예수님에게 가게 되면 우리는 안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되는 죽음의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완전히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도피성이 되신 그분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불신자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내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야만이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내가 거듭나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더 이상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질문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가끔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았느냐, 예수님 믿지 않으면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지 못했느냐의 차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가 용서받지 않는 한 천국에 갈 수 없고 용서받지 않는 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되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도피성은 하루길 안에 다 갈 수 있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하루길 만에 가서 예수님에게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여러분이 고백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신속하게 오셔서 여러분을 구속하고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재판, 이스라엘 도피성에서는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무죄함이 증명이 되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죄함이 증명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무죄함이 증명될 수 없어요.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우리는 죄가 무죄하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내가 죄가 없다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다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 내가 이제부터 네가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겠다라고 우리를 인정하고 의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바로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이미 거듭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에겐 이 도피성이 필요 없을까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거듭났지만, 아까 칭의라 그랬죠. 의로운 사람이지만 의롭다고 칭해진 거잖아요. 정말 의로워요? 아직 정말 의롭지 않잖아요. 그냥 칭해진 것 뿐이에요. 의롭다라고 인정해준 것 뿐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아직 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부지중에 거짓말도 하고, 또 남에게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뭐 우리가 많이 이런 허물과 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허물과 죄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야 돼요. 이것이 성화라고 이야기했죠.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도피성 대신 그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현대에는 그 도피성 대신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믿지 않든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나아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본다면, 그러면 믿는 사람, 내가 이제 예수님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도피성, 작은 도피성, 또는 그 이스라엘에 따진다면 도피성으로 인도하는 표지판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내의 도피성에 길이 크게 되어 있었고, 가는 길마다 곳곳에 안내 표지판이 있다 그랬죠. 그 안내판을 따라가면 도피성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연대에 사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안내판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안내판, 하나님에게 올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단 말이에요. 의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여전히 허물이 있어서, 여전히 죄가 있어서 여러분이 그 잘못함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내가 표지판이 돼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허물을 자꾸 줄여나가야 되고, 실수를 줄여나가야 되고, 죄를 줄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줄여나가서 첫째는 복음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표지판이 되어야 되고요. 복음을 나눠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왜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 그 복음대로 살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의 좋은 점, 장점들을 보여주고 말해주고 나누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표지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표지판은 말하지 않고 행동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잘 살아야 돼요. 착하게, 그 다음에 너그럽게 인내하며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는 것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또 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지판의 진정한 모습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한 대로 내가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표지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도피성을 봤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 그랬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겐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그 죽음을 모면할 수 있는, 그 죽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그 길이, 그곳이 필요합니다. 그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표지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내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피성 안에서 안전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안전한 곳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근신하며 성에 머물러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죄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망을 벗어날 수 있는 길, 그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거듭나서 새로워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도피성으로 인도하는 안내 표지판의 역할을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거듭나는 구원받는 귀한 일들이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